네, 오늘은 사도 바울의 서신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서신으로서 바울이 순교 직전에 쓴 마지막 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에게 이 서신 앞부분에서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한다. 또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그리고 복음 전도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뒷부분 사도 바울의 마지막 가르침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죽기 전 마지막 당부나 부탁의 말을 유언이라고 부릅니다. 유언이 가능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종 예배나 또 병상 세례도 가능한 것이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입니다. 이처럼 한 인생의 마지막 때의 그 시간 그리고 말들은 그 가족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시간입니다. 그때에는 이제 더 이상 숨기거나 거짓을 말할 필요가 없죠.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진심, 솔직한 말들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유언은 법적인 효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 역시 자신의 마지막이 임박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기서 전제는 붓다, 따르다라는 뜻인 나사크에서 유래된 말로서 포도주나 독주를 하나님의 제단 위에 부어 드리는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헌신적인 봉사, 나아가 주를 위해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 거룩한 희생을 상징합니다. 바울은 1차 투옥될 당시에 이 표현을 이미 사용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미 이때부터 바울은 자신이 전제와 같이 주께 부어질 것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이미 자신이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졌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직 처형장이 끌려가기 전인데 바울은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나의 생명을 남김없이 아낌없이 이미 주님께 모두 부어드렸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바울을 비롯한 모든 순교자들은 풀려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니 잡히지 않고 피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차히 살지 않고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지도자들의 간청에 베드로는 로마에서 몸을 피신하여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 앞에 나타나죠. 도미네 쿼바디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은 내가 나의 백성을 떠남으로 내가 한 번 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로마로 간다라고 답하셨습니다. 그 답에 즉시 베드로는 회개하고 로마로 달려가 기꺼이 십자가를 졌습니다. 일본 군인들의 온갖 고문 속에서도 신사 참배 반대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던 이 주기철 목사를 회유하기 위해서 그들은 주기철 목사를 잠시 출옥을 시켜서 차까지 내어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차를 타고 가다가 신사를 지나게 되면 그저 그 방향을 향해서 고개만 까딱하시오. 그렇게만 해준다면 당신이 목회하는 것 이제 더 이상 방해하지 않겠소. 난 차 안에서 그냥 고개만 까딱하는 것인데 교인들이 보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보는 것도 아닌데 괜찮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회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회유에도 주기철 목사님은 구차히 풀려날 것을 단호히 거절하고 다시 감옥으로 가서 기꺼이 주님 걸어가신 길로 향해 나아갔습니다. 한국교회 최초의 여자 선교사 김순호 선교사는 1931년 중국 산둥성에 선교사로 파송되어 그 어려운 시기에 선교 사역을 성실히 감당하시다가 제2차 세계대전 종료와 함께 귀국했습니다. 중국의 공산화로 인해 중국을 떠나야 했던 김순호 선교사는 평양신학교 여자부 사감과 교수를 병행하며 한국교회의 초기 여성 지도자들 중요한 분들을 많이 길러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공산화가 점점 진행되던 북한은 점점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게 되었고 평양신학교도 강제 폐교가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공산화를 피해 남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때 그녀는 오히려 북쪽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남깁니다. 모두가 살기 위하여 남으로 가지만 저는 복음을 위하여 죽으로 북으로 갑니다. 그녀는 이렇게 더 북으로 올라가서 북한 땅 끝에 있는 그 신의주 제2교회를 마지막으로 섬기다가 새벽 기도 중에 끌려나가 십자가를 지고 생명을 주께 드렸습니다. 이외에도 복음을 위해 전제와 같이 자신의 생명을 남김없이 드린 자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피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은 어떻게 기꺼이 전제로 자신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꺼이 자신의 삶을 전제로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부활을 바라보며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님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겪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 주님을 따르는 그 길로 가는 길이 때로는 가시밭길 같을지라도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기꺼이 함께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 분들에게 희생만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주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간 그 길의 끝에서 우리 주님은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의의 옷으로 갈아입히시고 의의 면류관 씌워주십니다. 바울은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라고 했던 아그립바 왕에게 이와 같이 답변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 바울의 고백처럼 그는 착고에 묶이고 사슬에 매였지만 의의 면류관을 향해 담대히 나아갔던 그의 삶과 그가 남긴 서신들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도 아름다운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 그 바닥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순교자들이 묻혀 있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카트린느는 자신의 아들 샤를르 9세가 왕이 되었을 때 아들이 병약하고 어렸기 때문에 섭정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때 전국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녀는 정략 결혼을 통해서 신교와 구교의 화해를 이루어서 정권을 안정시키려 했습니다. 이 사건을 다룬 영화가 우리나라에도 소개된 여왕 마고입니다. 이 가짜 평화는 처음부터 비극을 잉태하고 있었고 결국에 참극이 일어납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당시 개신교도였던 콜리니 제독을 제거할 계획이 실패하자 카트린느가 아들 샤를르 9세를 압력하여서 콜리니를 비롯한 이 개신교 세력을 학살하게 명령한 것입니다. 결국 1572년 8월 24일 성 바돌롬의 축일 대학살이 일어납니다. 그날 밤에만 죽은 개신교인이 3,000명이 넘었고 그 후 수주간 20개의 도시에서 계속된 학살로 3만 명에 이르는 개신교도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시신을 세느강에 다 내어버렸고 떠내려가던 시신 중 일부가 미라보 다리 아래 백조의 길에 걸렸습니다. 그 시신을 거두어서 묻어준 것이 에펠탑이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후에 에펠탑이 세워질 때에 수많은 개신교도들의 뼈가 발굴되어 다른 곳으로 이장되었다고 합니다. 이 프랑스 개신교도들을 위그노라고 부릅니다. 이는 하나의 가르침에 의해 연결된 동지들이라는 뜻으로 신학자 장 칼뱅의 신학을 따르는 프랑스 개신교도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 장 칼뱅의 신학은 우리 장로교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핍박의 시기에도 말씀과 예배라는 두 중심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 한가운데서 예배드릴 때에 이동식 강대상과 이동식 성찬기를 만들어서 사용하며 신앙을 지켰습니다. 또한 가정예배를 통해 말씀을 그 심령에 새겼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 말씀처럼 말씀으로 훈련된 위그노들은 신앙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개신교에 대한 박해가 심했을 때 100만 명이 넘는 위그노들은 주변국으로 가게 되었는데 많은 나라들은 이들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지적, 기술적, 경제적, 문화적 자산이 엄청나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독일에서는 위그노들이 간의 수공업을 제조업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이로써 30년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독일이 다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위그노들이 기술과 지식으로 해양 강대국이 되는 기점을 마련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위그노들의 섬유 방지 기술, 화려한 예술을 통해서 산업 발전을 일으켜 영국 산업혁명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위그노들이 정밀공업인 시계산업과 금융업을 일으키고 국제적십자사라는 사회봉사기관도 세웠습니다. 남아공에서는 위그노들이 농사와 포도주 산업을 일으켰습니다. 미국에서는 위그노들이 엔지니어와 예술가 등 지성인이 되었고 지도층이 되어서 조지 워싱턴, 시어도어 루스벨트, 프랭클린 루스벨트 등 7명의 대통령이 나와 미국 건국의 이바지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와 산업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한국에는 위그노들이 직접 들어오진 않았지만 언더우드를 비롯한 장로교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위그노의 신앙과 정신이 들어와 말씀으로 나라가 세워지고 복음의 능력이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짧은 시간에 엄청난 경제 발전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선교받는 나라가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지금도 그 말씀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핍박과 환란이 시대마다 있어 왔지만 복음은 그 한가운데에서도 능력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순교를 통한 피 흘림이 복음의 증거가 되었고 때로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신앙,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발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때에 무엇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또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가르침에 나오는 세 가지 권면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돌아서라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함께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2021년 17개국에 19,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퓨리서치 센터에서 세계 각국의 사람들은 인생의 의미를 어디서 찾을까라는 조사를 했습니다. 이 17개국 안에는 한국도 포함되었는데요. 대부분의 국가에서의 인생의 의미로 뽑은 첫 번째는 가족과 아이들이었습니다. 대체로 1순위는 가족과 아이, 2순위는 직업, 3순위는 건강, 직업, 돈이었습니다. 이 대답을 복수적으로 답한 사람도 많았다고 합니다. 반면 17개국 중에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최고의 가치 1위가 바로 돈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복수 답변도 아니고 단수 답변으로 이 돈이라고 답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만몬신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조사입니다. 몇 년 전 조사도 아니고 바로 올해 조사한 내용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박해나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지키다가 피 흘려 목숨 바치는 것을 적색 순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직접 목숨을 버리는 순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순고한 희생의 삶을 살아간 경우, 즉 날마다 죽노라의 삶을 살아간 삶을 백색 순교라고 부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전혀 희망이 없어 보이는 시대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이와 같은 적색 순교자, 백색 순교자, 즉 믿음의 증인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비진리에 저항하고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저항하고 복음을 위해 저항하는 자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과감히, 기꺼이, 단번에, 또 한 번에 후회함 없이 모든 죄에서 돌아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거하라입니다. 돌아섰다면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 성경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며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해야 합니다. 신앙의 선조들은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말씀을 많이 암송했습니다. 특별히 시편 찬송을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핍박이 와서 성경이 빼앗기고 불에 태워지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곳에 거하든지 새겨져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거할 때 우리 생명이 풍성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말씀이 아닌 이념이나 자기의 욕심이 그 마음에 거하면 어떻게 되나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요즘 도둑은 우리가 흔히 아는 도둑 같은 외모가 아니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간과 쓸개까지 내줄 것 같은 외모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면에 속아선 안 됩니다. 최초의 제주 출신 목사이며 최초의 제주 출신 순교자인 이도종 목사는 1948년 6월 화순교회로 신방 가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에 공산주의 이념에 사로잡혀 있던 남로당 무장대에 붙잡히고 맙니다. 이때 그들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다 같이 잘 사는 지상 낙원을 만들기 위해 이 혁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협력해 주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때 이도종 목사는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죄 없는 양민을 죽이는 무신론 집단의 승리를 위해 기도할 수 없습니다,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는 자세로 생매장되어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고백하며 기도하며 순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고귀한 희생, 가치, 사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이 땅에서의 용도밖에 되지 못합니다. 아니, 이 땅에서의 용도조차도 부분적인 성공밖에 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을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나라, 그 곳에서도 의의 면류관을 받는 복된 삶 살 수 있기를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다하라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 5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황폐한 것이 더 많아질 그때까지 그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것을 전하라.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전하여도 그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이래도 전해야 하나요? 뭔가 열매가 보이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눈으로 보여야 힘이 나는 거 아닐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를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씨는 우리가 뿌리지만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역의 성과로만 판단한다면 선교, 특히 복음 전파가 금지된 나라의 선교는 미친 짓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젊은 나이에 런던 선교회에서 파송받아서 중국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온 지 몇 개월 만에 사랑하는 아내가 그만 죽게 됩니다. 그 후에 그는 방황하는 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한국 선교라는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준비하여서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선교를 해보지도 못하고 그는 27세의 젊은 나이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죽음입니까? 토마스뿐 아니라 당시에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 자기 땅에서 다른 일 할 게 없어서 선교나 하자라고 선교사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당시에 그 나라의 인재들이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수석, 차석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자신의 나라에서 쓰임받았다면 한국에서의 삶보다 훨씬 안락하고 편한 삶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부르신 사명에 따라 한국,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땅끝 한국까지 온 것입니다. 그들 역시 복음에 비친 자로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걸어갔기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토마스 선교사, 그는 죽으면서 그를 참수한 박충건에게 성경을 전해줍니다. 이후에 이 박충건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영수가 되어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조카 이영태도 예수를 믿고 선교사 레이놀즈의 조사가 되어 성서 번역위원이 되어 한국 초기 성경 번역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습니다. 최치량은 12세가 된 아이였는데 당시 옆에 있다가 이 토마스 선교사가 급하게 전해준 한문 성경 세 권을 받게 됩니다. 그는 두려워 당시 평양 영무 주사였던 박영식에게 이 성경을 주었고 박영식은 귀한 종이가 아까워서 자신의 집 방에 이 성경을 다 찢어서 도배를 했습니다. 이후 최치량이 성장해서 박영식의 집을 사게 되었고 그 집을 여관으로 사용하던 중에 사무엘 마펫 선교사와 그레암 리 선교사가 마침 그 여관을 방문하게 됩니다. 선교사님들은 성경으로 되어 있는 벽지를 보고 너무나 놀라워하며 주인인 최치량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는 복음을 받아들여 우리나라 최초의 세례교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여관은 예배의 처소로 바뀌게 되었고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참한 죽음 같았지만 토마스의 순교 위에는 이런 귀한 열매가 맺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순교자 열전을 보면 순교자들이 죽으면서까지 그 생명이 붙어있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때로는 순교자를 붙들고 있었던 군인들이 변화되어 복음을 받아들이고 때로는 그를 처형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던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순교자와 함께 순교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에게 죽임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찬송하며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고백했던 많은 그리스도인을 보며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를 끝까지 충성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내 사역을 다하라 라고 하지 않고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어느 특별한 사람들이나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이 일이 허락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죄에 대해 돌아서고 말씀에 거하며 복음 전파의 직무를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즉 생선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당장 내 눈에 열매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밑거름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적색 순교로 또 백색 순교로 그 길을 걸어갔고 그 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위해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향해 서시고 그것 소망하며 기쁨으로 그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 길 동행하시며 여러분 격려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